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6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6면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선교사님 저랑 총신대학교에 같은 동기입니다. 중국 서안에서 한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또 저랑 연결이 되어서 오늘 오셨는데요.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송정일 장로님, 정정도 권사님 사위 되시는 김범수 선교사님의 여동생이세요. 보니까 처녀 시절에 우리 교회에 많이 자주 나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과 그리고 딸 주은이가 함께 왔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은 지금 핸디에 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영화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드림교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는 별로 소개할 만한 건 없는 사람이 방금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게 전부입니다. 중국 서안에서 한족들, 중국의 그 주류 민족이죠. 한족들 대상으로 복음 사역하고 또 제자 훈련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따라 열심히 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역이나 뭐 중국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뭐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냐, 제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뭐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평생에 아마 수십 번도 더 설교로도 들으시고 뭐 성경을 읽으시기에는 뭐 더 수도 없이 아마 읽으셨을 만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이게 무슨 내용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세 번 연속으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함께 고개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시기가 좀 쑥스러우시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저도 뭐 정말 많이 묵상해봤고 설교도 많이 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내용도 명쾌하게 뭔가 이렇게 석연하게 이렇게 제가 시원하게 뭔가 해석되지 않고 그 본래 의미가 잘 와닿지 않고 또 베드로의 태도나 대답도 이해는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제 걸로 완전히 이렇게 받아지지 않는 그런 그 좀 소변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앞전에 있는 교회에다가 설교 본문하고 내용까지 보내주고 난 다음에 설교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서 왔었는데 함께 주님 은혜 주셔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 올 때까지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어떻게 따라 나서게 됐죠? 누가복음 5장 보면 제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금을 싣고 있던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다시 나가자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나가가지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나눠가지고 두 배가 가득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고기 잡힌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두려운 죄인의 심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섰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보니까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서는 게 이게 보통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늙으신 부모님도 다 내려놔야 되죠. 한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돌봐야 할 자식들, 가르쳐야 될 자식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식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한참 그 나이에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토대를 쌓아가야 되고 잠깐이라도 잘못하면은 다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결심이 아니죠.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안 보겠다고 그리고 주님 따라갔을 겁니다. 그때 만났던 주님과의 그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 만큼의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3년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 이후는 더 놀라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만 해도 세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심지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장사 지난 바다 시체가 썩고 있었던 다 이렇게 배를 다 수속을 다 동여가지고 완전히 장사 마치고 시체가 썩고 있던 사람까지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회복시키셔가지고 불러내시는 장면을 눈앞에서까지 목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그 충격과 전율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인생의 주인 되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에게서 명확하게 목도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났을 때 다 빠져 죽게 생겼다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막 이렇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몸을 쳐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시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배 앞에 딱 세웠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다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전능자, 주권자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베드로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빵 다섯 개, 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인단 말입니까? 주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주님한테 이렇게 깨우쳤던 빌립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말은 안 했겠지만 뒤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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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빵 다섯 개 고기 두 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정말 놀라운 설교를 들으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게끔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날마다 들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언어로 그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날마다. 베드로가 세 번 주님 부인했다고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 믿고 나가서 어부 출신이었던 아무것도 안 되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 실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열심히 더 특심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도 주님처럼 그 풍랑 일고 있는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자원해가지고 주님 허락하시니까 뛰어내려서 중간에 물론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걸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은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목수 출신이셨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모습으로 다니시고 계시지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다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 어떻게 뭐 어영부영하다가 그 순간에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툭 뱉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야,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으면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성경은요, 한 사람이 했던 말 이렇게 다 기록해 줄 만큼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기록해 놨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어떤 짓 했는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요. 누가복음 가면 한 수 더 뜹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가면 정말 최고로 표현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뭐 내 인생도 미래도 다 내팽개치고 따라다니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왜 도망갔을까요?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깜깜한 밤에 상상치도 않았던 막 무서운 공포가 몰아와서 주님 막 끌려가시면서 막 그렇게 모든 게 사건이 휩쓸려가니까 갑자기 막 공포가 밀려서 어떨결에 실수해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은혜 속에서 베드로와 그 열한 제자가 함께 주님과 3년을 다닐 동안에 베드로하고 그 열한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이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서서 예수님에게 저만치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맨날 지쳐가고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합니다. 뭐 토론하고 얘기했죠 그때? 그거 돌아야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릴리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고 하실 텐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며 목숨을 들여서 순교할까지 우리 충성하자 이러면서 막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뒤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했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지. 네가 더 주님을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하지. 네가 더 믿음이 많은 것 같아? 베드로는 더 항상 말이 그 중에서 제일 강했을 때 너 물 걸어봤어? 바다 걸어봤어?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리고 싸웠어요.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 부탁했는데요. 제 아들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꼭 기억해서 오른편 왼편에 앉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두 사도들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습니까? 파벌로 나뉘어갔고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한 식구처럼 그렇게 3년을 지냈던 것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 주님과 3년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손끝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떠한 사랑으로 섬기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 당신을 탁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셨던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안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나 자신입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이 높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게 내가 높임 받는 거였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세요? 주님은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순종하고 내가 영원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걸 도와주실 분이었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벌, 지식, 명예, 권세까지도 특별검사가 돼가지고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 잡으러 갈 만큼 유대 의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다 명문 집안에다가요. 재산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요. 그래 로마 시민권까지 남에서부터 가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세요 기도할 내용들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 사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더라. 그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요새 새롭게 들어요.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과 자기와 앞에서 관계해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해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해가 됐다고 바울이 얘기했겠어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를 부인한 나를 십자가, 나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걸고 넘어지고, 붙잡아 뒤로 땡기고.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살아갈 세월이 너무나 짧아서 우리가 그 세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도 주님의 옷자락 뒤라도 뒤막 발뒤꿈치만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짧은데 그런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산다는게 너무너무 바울은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선교 다니면서 바울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선교제에서 읽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울은 또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것도 지금 나온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바울이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 정말 너무 비참한 인생세가 되어버렸어, 나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욕을 당한 지, 그러나 모욕을 당한 지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무슨 축복을 당할 만한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박해를 받은 데 참고 비방을 당하는 데 권면하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아비가 자식을 대한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을 닮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 잘 안 떠올려 보고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로마감을 갇혀갖고 사형 판결 떨어질지 무죄 판결 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사형 판결 나면 바로 칼에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로마 지하감을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진짜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제가 사형 판결을 해서 죽는다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걸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그걸 더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의 믿음의 유익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더 있을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께 나를 더 살게 하실 것을 아노니 그것도 감사하다. 근데 제가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려고 이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저랑 너무나 비슷하게 많아가지고 물론 제가 베드로의 신앙의 경험과 그의 헌신을 어떻게 제가 발디딤치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생각할 때 또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서 딸애하고 아내하고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학교 잘 안 나왔었어. 예, 저는 신학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이나 대부분의 우리 동료 지금 담임 목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동기들은 정말 너무나 목사님과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FM대로 신앙생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봐도 딱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 내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의심만 들고 그걸 명쾌하게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막 그래도 학사경고 받고 태학당할 뻔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또 붙잡으셔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그렇게 방황할 때요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 속에서. 근데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비오듯이 막 쏟아지면서 바로 총신 5층인가 6층에 있던 체프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었어요. 의심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꿀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하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제 인생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서 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여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막 머릿속을 확 지나가는데 그 말씀 전부 다가 하나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 확 지나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 달이 지나더니 제가 그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는데 그 은혜에 붙잡혀갖고 한 달을 넘게 울면서 사는 거예요. 신방 가도 울고 설교하다가도 울고 식사기도 하다가도 울고 양치질 하다가도 울고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 이러면 그게 가슴을 확 치면서 감전이 막 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에 담겨있는 사랑이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던 절망, 두려움 그거 다 없어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분명히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하늘에 올라가지라 내가 거기 있으며 네가 음부에 네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거기 있으며 네가 새벽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하자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미 너를 용서했고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했고 내가 확증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너를 불러 택했고 내가 너를 쓸 것이고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목사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재밌고 목회가 아니라 사실 부목사는 뭐 사실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건데도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다가 막 질병도 치유하시는 은혜가 막 나타나고 마음들이 신앙이 열심히 다 식어지고 막 재미도 없고 예배가 재미도 없고 말씀 들으면 애들 다 고개 팍 숙이고 막 자려고 그러고 중고등부든 어른이든 뭐 유초등부든 신앙들이 열정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도우시니까요. 저는 다른 거 할 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다 만들어지고 실천 교회까지 다 해주는 분들도 막 생기고요.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오늘 갑자기 사업하십사 하고 막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럼 막 그냥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줄 믿고 우리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가지고 그때는 막 감동이고 확신이 있어서 선포했는데 이거 안 되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혼자 생각할 일까지도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은혜와 어찌 비교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는 것.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어떻게 결혼했냐면 저기 뒤에 앉은 제 아내하고 어떻게 결혼했냐면 제가 제 아내의 그 믿음과 헌신에 제가 너무 반해갖고 결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성원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0.1%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어요. 너무 낙심해갖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토박토박 걸어가면서 주님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 어림도 제가 가서 그 땅에서 제가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서 덕곡 해버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런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기도도 아니고요. 혼자 길 가면서 조곤조곤 했던 기도였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저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갑자기. 화가 잔뜩 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랑 결혼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그 땅에서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니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랑 결혼했습니다. 저처럼 결혼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내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딱 베드로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를 통해서 수없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제 안에 인생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염려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요. 제 안에 주님에게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거보다는요.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게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선교제 나가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거 준비하게 했는지가 알았어요. 제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는데요.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더라고요. 그 왜 바뀌었을까요?
지금 나 만나신 주님은 이전에 3년 동안 따라하게 그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제가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했었어요. 성경에도 몇 번 하신 게 나와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했고, 관심이 없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으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셔도 왜 고난당하시, 그거는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 죽으셨고, 자기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근데 부활해서 정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떠오르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그 모든 고난을 지시며 죽으셨는지, 이제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세 번 부인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들 다 믿음 다 떨어뜨려갖고 완전히 그냥 밀값으로도 벌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째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딱 맞췄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했던 말씀이 기억났고 더 절망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너는 돌이키니 다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고 내가 너에게 줬던 사명은 끝까지 완수하는 대로 너는 서야 한다. 베드로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나는 너의 그 연약한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너의 그 악한 죄악의 본성 뿌리까지도 다 알면서 나는 영원 전부터 너를 사랑했고 너를 갈릴리 고기 받는 어부로 살고 있을 때 너를 내가 택했던 것이고 지금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주님이 이놈아 내가 너 세 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이 답답한 녀석아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가서 대동통곡을 하는 베드로 완전히 절망했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거기서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침묵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저거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12군데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천사를 불러서 다 정리하셨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한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썩어도 가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나를 그 보좌에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악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베드로는 그때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마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가셨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가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했던 그 영광, 세상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해방과 세계를 똥똥거리며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과 영광이 아니고 죄인들의 구원과 온 우주 만물의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거구나. 베드로는 이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죄인 중에 계시 같은 마음이거든요. 죽겠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네. 베드로한테 주님께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새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의 그 물어보신 말씀의 의미. 주님이 물어보신 말씀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었던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아버지께 순종했던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손과 발에 못이 막히는 그 고통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축복하며 마침내 십자가가 승리인 줄로 확신하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고 다 이뤘다고 고백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바로 너도 그렇게 너의 양을 먹이고 그렇게 너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은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신다고 표현했어요. 그 자기 생명이 뭐예요?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인간이 남한테 멸시받고 조롱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 나의 이 육신의 생명, 썩어질 생명,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속의 의미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선교회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중국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로 없는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용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중국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저한테 부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아내랑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막 시작하자마자 뭐 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자꾸 한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 교회를 시작하고 또 제자 사역을 시작하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안 와요. 고아 출신, 마약 중독자, 귀신 들린 사람, 두 번 이혼하고 세 번째 남자랑 사는데도 맨날 또 이혼할까 말까 이러고 사는 여자분, 부모한테 학대받아 상처받아가지고 그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갖고 조금만 모하면 막 대들어요.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 선교지에서는 다 줘야 되거든요. 그 영혼들 사랑도 줘야 되고 마음도 줘야 되고 물질도 줘야 되고 기도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요. 그럼 바뀌는 거 바뀔 줄 아십니까? 쉽게 안 바뀌어요. 주문 줄수록 더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마워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물론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고 읽고 막 묵상하고 나누고 하니까 지식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연단을 시킬 때는 겹치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막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3일씩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선생님이 알아보고 백혈병이 중하다는 겁니다.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엎친데 덮친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내랑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제 아내가 가서 보나마나 이제 뭐 항암 치료받고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면 제가 얼마를 써도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세월을 남은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날까지 영혼들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그때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가 막혀요. 저는 이러다가 우리 아내가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죽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그러면 저는 막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요. 모든 게 다 실패할 것 같고 모든 게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절망 속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편하게.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그렇게 가슴에 깊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시죠. 그걸 바라보시고 죽기를 개최하셨다. 심지어는 죄인들에게 온갖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참아요. 개의치. 성경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생의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일생의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타고 살아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걸 평생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정말 간절했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에서 따랐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거고 하나도 은혜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것이 참 주님의 모습이고요. 참 주님이 사셨고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진짜 뜻이었던 겁니다. 너도 기뻐해봐라. 제 힘으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제 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저의 눈이 확 고정돼갖고 주님을 평생 믿으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세상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 맨날 그 모양이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더 가더냐 누가 더 누리냐 누가 더 인정받냐 그리고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하나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까지 나와도 하나도 매가리가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바로 성공 하는데 왜 이 죽기 전에 예수 믿었고 평생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는 이 고달픈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뭔지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전에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전에 한 달이 넘도록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하며 살았던 그 옛날의 추억 붙들고서 지금 다 말라버린 신앙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죠. 주님과 관계하고 너무나 단절되고 단절돼갖고 언제부터 단절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 이전의 기억 붙들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나의 주님이고 믿음은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똑똑했던 양반이 그 유식했던 사람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뭐 그 당시 언어 다 능통하고 율법으로는 논쟁에서 누구하고도 붙을 자신 있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네,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장 22절 2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의 참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까지 확증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 믿음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가 없으며 사단의 종노릇하는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는 것,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만 쌓이는 거죠. 더 욕심만 많아지고 반대로 바울에 드렸던 감옥 안에서 사형판 걸 앞두고 그 로마 지하 감옥,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늙어 60세가 넘은 병든 몸으로 가족 하나도 없고 모아는 연금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로마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보냈던 빌립보 서신에 의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바울이 평생 경험하고 살았던 그 믿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으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했겠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으려니 너무 고난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분이 이전에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나를 건지셨고 이후에도 나를 건지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12시에 기절했다가 자기께서 삭고에 메고 사슬에 묶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님을 찬양했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주님 마그다나 환상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부끄러운 꼴이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기절해서 깨어나자마자 하나 앞에 참미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수도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 감옥 안에서 참미라니 기쁨에서 찬양이라니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진으로 열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얘기하셨어요. 간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바울을 조롱하고 때렸던 간수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제 아내가 시계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 네가 너는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묻잖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널 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 낮아지고 순종하고 죽었던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부활의 그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너는 기뻐하느냐? 너도 기꺼이 더 이상 이 땅에 곳에 매어서 세월 낭비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로 그렇게 부끄럽게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않고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을 보았던 그 영광을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너도 누리며 행하는 자로 나를 따라오겠느냐? 제가 아까 여기 예배드리려고 뒤에 앉아서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3세대, 전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까 얘기 들 때는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여기 딱 앉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뒤에 앉았는데 여기에 너의 자녀와 너의 남편과 너의 친구들을 함께 나에게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이전에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열심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이곳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던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겠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아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얘기 안 하려면 나는 막판에 하게 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같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되지 않냐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제가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귀를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간절한 소망을 담고 사람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 가지 빠뜨리면 저희 안에 치유됐습니다. 저희 안에 백혈병 치유됐어요. 제가 저번 교회에서도 이 얘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